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정말 악하고 정말 해로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만족이라는 감정은 다른 데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믿음이 무너지고 약할 때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만족이라는 감정을 진짜로 해결하고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지금 문제 많은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한번 믿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분명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계속 들여다보기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눈을 떼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게 만드신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도 행복할 수 있다, 그것만 보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기적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에게서는 불만족이라는 감정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불만족과 정반대되는 새로운 감정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감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감정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자족이라고 부릅니다.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데 만족이라는 단어하고 사실 큰 차이가 있어서 성경은 자족이다, 자족이라는 감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자족이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처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만족할 줄 알고 올바르게 살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정반대가 되는 극과 극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세 가지 세트로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비천과 풍부, 배고픈 거하고 배가 부른 거, 돈이 많은 거하고 돈이 적은 거. 이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극과 극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딱딱딱 띄워놓으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양쪽 중에 어느 형편에 내가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고 나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다.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자족이라는 감정은 만족이라는 감정하고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만족이라는 감정은 내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거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차이가 줄어들어서 똑같은 레벨이 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원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이 더 높아지고 더 좋아져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족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자족의 감정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든지 환경하고 상관없이 환경이 내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얼마나 맞아떨어지냐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그런 감정이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감정이에요. 일이 잘 될 때도 만족하고 갑자기 일이 안 되어도 똑같이 만족하고 건강할 때도 만족하고 몸이 갑자기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만족할 수 있고 부자일 때도 만족하고 갑자기 주식이 떨어져서 가난해졌어도 또한 만족할 수 있는 그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만족하며 그 형편 속에서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능력 그것을 성경은 자족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족이라는 감정은 진짜 신비한 감정이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이 맞아떨어지거나 자기의 현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아야 만족을 느낀단 말입니다. 만족을 그때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서 자기 마음하고 딱 맞추거나 자기 마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든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포기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억지로 막 힘들게 내려서 자기 현실하고 맞추어서 만족을 얻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어떤 사람에게 자족이라는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그 감정이 그 사람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 이 두 가지 사이를 줄여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삶에서 그 사람은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신비한 감정이죠. 진짜 사람들 속에서 찾아보기 힘든 감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감정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들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신비하고 희귀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자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진짜 만족할 수 있고 자기가 처해진 그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형편에서 여전히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처럼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가난한 전도자가 감옥 밖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나만큼 기뻐해라, 너희 더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기쁨을 외칠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란 감정은 그렇게 신비한 감정이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감정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자족이라는 신비한 감정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궁핍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의 진짜 행복이 물질의 풍성함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고 자족이라는 감정을 마음에 든든히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독특한 감정을 가질 수 있고 그 감정을 마음과 삶에 든든히 가져야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가치 있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감정이 뭐라고요? 자족이요. 자족,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신비한 감정인 자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람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의 현실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평생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된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으니까 만족이 아니라 요것과 상관없는 자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데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시는 방식이 뭘까요? 우리 마음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요만큼인데 우리의 현실이 요만큼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막 이렇게 막 열심히 끌어올려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우리가 진짜 힘들면, 우리가 어린애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자족이란 감정이 생겨나고 자라고 풍성하게 되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상황 안에서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만족감을 누리며 우리의 현재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현재 삶에 여전히 해야 할 의미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면서 삶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신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방식은 그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걸 배웠잖아요. 자족이란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가난해졌어도 그렇게 행복한 것이에요. 늙었어도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것하고 여러분의 현실이 차이가 나서 그걸 메꾸려고 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메꾸는 작업을 하느라 때로는 행복을 느꼈다가 때로는 좌절을 느꼈다가 때로는 불만을 느꼈다가 때로는 만족을 했다가 그렇게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고 대신에 자족이란 감정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진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란 감정이 그렇게 신비한 감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할 수 있는 감정이고 그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다, 진짜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감정하고 비슷하지만 진짜 자족이 아닌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잘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잘 관찰해서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원리들을 뽑아내고 그 원리에 맞게 자기의 마음을 훈련시켜서 성경이 말하는 자족과 조금 비슷해 보이는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인생의 원리를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훈련할 생각도 없이 그냥 동물적인 본능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지만 이 훌륭한 사람들은 인생을 잘 관찰해요. 원리를 찾아냅니다. 그 원리에 맞게 자기의 마음을 잘 훈련시켜서 정말 아주 고상한 감정들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으로 진짜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성경이 말하는 자족하고 거리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중요하게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사람의 삶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일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사람이 결정할 수도 없고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아무리 호들갑을 떨어봐야 그렇게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그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체념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불평을 쏟아놓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고 어떤 상황에도 잘 대처하는 사람처럼 보여서 아, 자족을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세옹지마다 라는 원칙을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관찰하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는데 좋은 일도 나중에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나쁜 일도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기뻐하지 않아요.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마냥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나중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나중에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정말 차분하게 변화 없이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호들갑을 떨지도 않고 나쁜 일이 있을 때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하게 보이죠. 자족이라는 감정을 배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원리를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인생을 관찰해 보니까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좋은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좋은 일도 없어지고 나쁜 일도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결국은 지나갈 것이니까 차분하게 반응하고 그냥 신중하게 자기의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남들처럼 불평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자족이라는 감정을 배워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감정,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감정,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진짜 자족이라는 감정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에 근거한 자족이라는 감정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자기가 관찰해서 발견한 어떤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족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자족처럼 보이는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관찰하고 인생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은 진짜 자족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기가 감옥 속에 있어도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들을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다른 데서 오는 자족 비슷한 감정들은 진짜 자족이 아니고 진짜 자족을 방해하는 거짓된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이해하고 정말로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참된 자족이 아닌 인생 철학에서 만들어낸 만족의 방법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리로 걸을 수 없을 때 의족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러한 인생 철학의 근거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붙들고 살게 되면 왜 개똥 철학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끊임없이 그 근거 없는 효력이 완전하지 않은 그 인생 철학을 계속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노인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족 비슷한 감정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달게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는 그 몸부림을 내려놓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바라보므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천천히 올 수 있지만 진짜 자족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진짜 자족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참된 자족, 진짜 자족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 들여다보고 인생의 원리를 자꾸 찾아내서 무슨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내 삶을 그 위에 세울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족을 배우고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감정을 진짜로 품고 사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한 이 말씀이 자족하고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족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 말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단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나이가 60세가 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로 60세가 넘으면 노인 중에 상노인일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사실 상황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고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나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형편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고자 합니다. 나는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자족하며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족한다고 말은 해요. 자기의 현재 삶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들을 대면서 자기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냥 자기 혼자 만족이라는 감정을 누리면서 겨우겨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진짜 자족이란 감정을 배우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의 젊음을 쓰시고, 우리가 돈이 많을 때 우리의 돈을 쓰시고,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의 건강을 쓰시고, 우리가 재능이 많을 때 우리의 재능을 실컷 쓰시고,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쓸모없는 사람처럼 뒷방 노인으로 우리를 밀어제치시고, 나중에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리시고, 나중에 우리의 재주가 줄어들면 쓸모없는 사람으로 조용히 살라고 밀쳐놓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치사한 하나님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대하실 때 우리가 젊든 우리가 나이가 많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병이 들었든, 우리가 재주가 많든 우리가 재주가 없든, 우리가 돈이 많든 우리가 돈이 적든, 우리의 삶을 늘 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과 은혜들을 늘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노라 라고 고함을 쳤었을 때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자족할 줄 압니다. 나는 내 현재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내세워서 나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 믿고 있는 듯 없는 듯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온 세상에 떠벌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치사한 분이다. 나 젊었을 때 나 그렇게 실컷 이용해 먹고 나 나이 들으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나 돈 많을 때는 나 사용하셔서 막 많은 일을 하시더니 내가 늙고 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나 버리시고 나 쓸모없는 인생처럼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치사한 하나님이야. 그렇게 사실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형편에 맞게 나에게 필요한 도움과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건강할 때에도,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내가 젊은 때에도, 내가 나이 많이 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설령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은 열매를 보고 무덤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족이란 감정이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행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시는지 보셨죠?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놓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놓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늘 주문처럼 생각하고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목표 없고 방향 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게 살아가면서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감정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족이라는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족이란 감정은 불만족이란 감정과 완전하게 반대되는 것이니까 자족이란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즐거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 피해 다녔습니다. 동창회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자족이란 감정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니까 내 현재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내가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이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니까. 그리고 나는 그 내 현재의 삶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내 현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폭 줄여놓았지만 내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여전히 많이 있고 어쩌면 더 많아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진짜 성실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족이란 감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면 그래서 현재의 삶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가치를 경험하고 보람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믿는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잘 믿어요. 똑같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가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뭘 해보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할 이유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상황이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내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많은 일을 시도하고 많은 일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두 사람의 성격 차이일까요? 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한 사람은 적극적인 타입이라서 그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뭐 좀 그럴 수도 있겠죠. 어느 부분은. 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천국에만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보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보면서 마음속에 자족이라는 그 신비로운 감정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보고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자기의 현실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와 보람을 거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잘 안 보이니까 자족이란 감정이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나는 직업이 별로니까, 나는 학력이 짧으니까, 나는 뭐 재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스스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첫 번째 사람처럼 말하고 첫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 사람처럼 말하고 두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자기가 자족이란 감정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족이란 감정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이 진짜 변화를, 이 진짜 행복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첫 번째 사람처럼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족이란 감정을 안 가지고 있고 가짜 자족이란 감정을 붙들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단맛을 경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짜 자족이란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람처럼 살게 돼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내 형편이 이래도,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쭈그러져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많은 일을 시도하고 여전히 많은 일을 열심히 행하는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어요.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느 쪽을 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올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자족이란 감정을 풍성하게 경험해서 그 자족이란 감정이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진짜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먼저 밑밥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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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자주 얘기할 때 우리 모두는 자족, 자족, 자족이라는 감사보다 더 높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신비로운 감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